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다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임을 항상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몇 마디 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두들의 심령들을 주장하셔서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헛되이 말씀을 듣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시작이 있었듯이 마지막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 그 세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또 신약 성경은 종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종말 의식이 있습니다. 주의 초림, 주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주의 재림, 그가 다시 오심으로 이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 종말의 시대에서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진짜 종말의 끝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나 악인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원문에 그렇게 돼요.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 형벌이라고 생각되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주일 오전마다 신앙 고백으로 함께 외우는 사도신경에 주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구절이 있죠. 주의 재림을 고백하는 구절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재림의 확실성.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다 확실하죠. 또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예.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친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과 같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영원불변적 말이다. 영원불변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듯이 이 말씀 꼭 믿어라, 소망해라. 이것은 불변하는 없어지지 않는 말이다. 확실한 보장, 보증을 나섰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재판장 앞이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의 재판장이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리라. 주님은 약속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2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종말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보이시면서 거기서도 최종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이 모든 사도 요한에게 주신 종말 사건의 내용들 그런 모든 내용들은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끝장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되는데 나이 헬라말로 나이라는 말이 진실로라는 말 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실하다. 아멘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도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이죠. 진실로 아멘이라는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나이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아멘. 아멘은 옳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아멘.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항상 아멘. 또 성경의 모든 교훈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아멘. 히브리 말로 아멘도 하고 또 헬라어로 나이 전통사본에는 진실로 오시옵소서. 진실로라는 말이 거기도 들어있으면 옛날 킹제임스 성경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사도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두 성경은 특별히 매장마다 주의 재림을 언급한 주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특징적 진리인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 주님의 재림 하실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구나. 호령 소리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온 세상에 와, 이제는 뭐 인터넷 시대니까 그 소리가 크기도 하겠지만은 인터넷에 다 떠서 모든 실시간으로 요즘 말로 실시간으로 온 세계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능력의 천사들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많은 천사들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엄찬 그런 광경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와 주의 날이 올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의 원소들이, 체질은 원소들이라고, 원소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와, 놀라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이 땅이 변화되는 그런 옛 하늘과 옛 땅이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대변혁의 날이 되겠구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벌써 죽었지만 다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애곡할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 오시면 좋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접할 터이고, 죄만 짓던 사람은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 주님 진짜 오신다 오신다 하더니 진짜 오시네, 와, 오시면 안 되는데,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네, 나는 이제 큰일 났, 나는 망했구나 망했구나, 안 오셔야 되는데 예, 진짜 오시네, 그리고 아마 회개하는 후회하는 눈물을 흘릴 듯한데,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런 일이 있고야 말 것이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것도 그렇게 참 그러니 있다 있다는 말이죠. 아멘까지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선 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많은 성경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 재림하시면 벌써 주님의 오시는,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 뜰 것이다. 요란스러울 것이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아까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비슷하네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이고 오신다고 하더니 진짜 오시네,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주님의 재림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징조도 보이고, 주님의 재림을 친히 주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의 승천을 증거하는 누가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는 그것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지금 너희가 보는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다고 돼 있는 그 구장 1장 9절부터 나오는 승천에서 11절에 올리우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역순이, 이거는 역순이라고 말하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오는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그렇게 내려오신다. 올라갈 때 구름이 가려워져서 안 보인 것처럼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로 주님께서, 구름이 있는 날, 맑은 날은 아닌 것 같으니 구름이 있는 날 구름 가운데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본다고 했습니다. 각인의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성경은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요즘 유행하는 은밀한 공중재림, 주님이 2단계로 재림하신다. 한 번은 은밀하게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 볼 수 있게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이다 라는 교리, 보통 휴거론자들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예,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또 그런 다 비슷한데 1단계 공중재림한다는 소위 은밀한 공중재림의 생각은 역사상 있지 않은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1812년 역사의 자료들을 들춰보면 1812년 천주교 예수의 신부 임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이 임마누엘 라쿤자가 스페인어로 쓴 한 책에서 그런 사상을 주장했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좀 읽히고 존 달비에게 넘어가고 마가렛 맥도날드라고 하는 여자도 그런 사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미국의 관주 성경의 최초의 관주 성경이라고 말하는 C.I.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의 각주에 그 내용이 나와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C.I. 스코필드가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생각을 더 이상 사람들이 받진 않지만은 그러나 처음 얘기하는 7세대를 나누는 그런 식의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은밀한 공중재림이라는 생각이 많이 퍼졌어요. 그러나 그 근원은 1812년 임마누엘 라쿤자에 의해 최초로 주장되었다고 보이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성경 진리에 배치되는, 성경은 은밀하게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사상이니까 잘못된 사상이죠. 은밀한 공중재림의 사상은 비성경적인 또 비역사적인, 초대교회부터 1812년 임마누엘 라쿤자가 처음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정통교회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이론입니다. 주님은 볼 수 있게 오신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와, 주님이 초림할 때는, 처음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어린아이의 가난한 가정에 그런 아기로 출생하셨지만은,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아까 읽은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리라.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이고 또 셋째로 예수께서는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주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도적은 갑작스럽게 오죠. 내가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간다 그러면 도적이 아니라 그건 강도 수준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게 오는 것이 보통 도적이죠. 도적같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주의 재림을 도적같이 그런 표현합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다는 말은 주께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오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아마 다음 순간에도 지금도 오실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갑작스럽다는 말은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든지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에 대해 징조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열 가지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재림과 재림 때 다 올라가서 집에 함께 모이는 모임을 언급하면서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재림을 말씀하면서도 주님이 진짜 왔다고, 주님 재림이 다 됐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주님의 재림은 먼저 이런 징조가 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배도, 배교, 배도, 변절이라는 말. 교회가 진리에서부터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이단은 옛날부터 부분적으로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그런 것 말고 교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중세 천주교처럼 말이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혹은 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2장에 방금 읽은 2장 말씀에서 두 가지 징조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첫째는 배교, 두 번째는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어느 순간에나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은 생각이구나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을 주님 자신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긴 종말 예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죠. 첫째로 미혹과 배교가 있을 것이다. 주의 재림 직전에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 시대가 그렇죠. 많은 거짓의 교사들, 거짓의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메시하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의 이만입니다. 자기를 메시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메시하라고 하는데도 추종해. 그러니까 성경 예언대로 되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 통일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재림주라고 결국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그것은 다 불완전하고 성약이라는 원리 강론이 모든 것을 완성했는데 그 원리 강론의 내용인 즉 재림주가 문선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예, 재림주가 많아졌네요. 그건 두 명뿐 아니라 몇십 명,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이 될 것입니다. 재림주가 성경의 예언대로 거짓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큰일 났습니다. 은사주의가. 예?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이니까, 우와, 그 목사님이, 야, 그러니까 따다닥 넘어지고, 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둥그러져서,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따를 법한데,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상 같은데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방금 전에 읽은 대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옛날에도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많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변절 이탈해 나가리라. 중세시대에 교회가 한번 그렇게 돼서 와 말세가 되었나 싶은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돌아서 19세기 후반부터 또 이상한 교회의 변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20세기 지금 21세기에는 교회가 매우 변해서 오늘 시대를 배교 그런 얘기를 감히 우리가 합니다. 1980년, 1830년 이후부터 1830년 19세기 중반부터 많은 이단 종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이단 종파가 여호와의 증인, 깨어라 파수대 가지고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교 SDA라고 하는 안식교, 우리나라에는 SDA 안식교가 엄청난 많은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안식교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식품들을 덜어 여러분들이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교, 또 학교도 가지고 있고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대단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미국에는 유타주라고 한 주 전체가 몰몬교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몰몬교, 많은 아주 말쑥한 젊은이들이 둘씩 나서 전도하고 있는 또 그런 몰몬교, 대단, 그러니까 세력이 작은 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굉장히 큰 왕국회관, 또 여기 김밥 천국 그런 얘기하면은 너무 뭐 하는 비난인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 들었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대단히 큰 세력입니다. 또 안식교 대단히 큰 세력이고 또 SDA라고 애들이 부르는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또 무슨 통일교도 적지 않은 큰 세력이고 통일교 신천지 대단하죠. 한 번씩 모일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아 멋있는 옷들을 입고 천사 같은 옷들을 입고 집회를 하는 것을 그들이 대단히 선전하고 광고하죠. 오 대단한 단체다 싶은 그만큼 이제 말세가 되니까 그렇게 이것이 일종의 미혹입니다. 미혹이. 그냥 작은 몇 사람 가지고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등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고 특별히 20세기의 개신교회들 속에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킨 자유주의 신학 많이 우리가 지적했죠.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보다 안식교보다 몰몬교보다 더 파괴적인 이단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기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장로교 속에도 기장 측, 감리교 속에도 기감 측, 성결교 속에도 기성 측, 침례교 속에도 기침 측, 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곳에 많이 들어갔네요. 기장, 기성, 기침, 또 이런 교회들 속에 다 감리교 속에 기감 속에 그리고 예장 속에도 예장통합적이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에 삼켜버려 있습니다. 그런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기존 교회 장로교를 참석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교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나 이런 큰 미국의 PCUS 만 교회 이상의 그런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를 참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장로교냐? 그것이 자유주의 장로교냐? 아니면 정말 정통 보수적인 장로교냐? 차이가 엄청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된다. 그것은 미혹이며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천주교가 전체적으로 갔듯이 오늘 개신교회가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대교단들 만교의 우리나라도 교세가 큰 기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죠. 또 기장 예장 통합쯤 하면 아마 장로교 절반쯤은 다 삼켜갈 정도로 큰 교세를 가진, 한국은 그래도 보수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됐고, 뭐 유럽은 거의 8, 90%, 80%, 7, 80% 이상이 아마 자유화됐고, 미국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의 만 교회 이상 교세를 가진 교단이 자유주의 아닌 교회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와, 이것이 미혹과 배교? 그럼 이게 성취가 되는 것 같은데. 둘째로, 전쟁, 기근, 질병,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들과 온역들과, 온역이 전염병이죠. 온역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전통본문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유프라테스강 주위에서의 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8장, 9장, 16장에 나와 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세기에,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든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1945년의 해방은 기억합니다. 해방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해방이 우리는 자동으로 된 것입니다. 대동아 전쟁은 나이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치기 위해서 진주만 공격을 하다가 그들이 진주만의 그 거대한 그런, 그런 뭡니까? 그런 배들을 그들이 공격해서 많이 부수었는데, 이길 듯할 그때에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을 두 방 맞고 무조건 항복한 그 얘기가 대동아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일본의 패배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자, 그 1,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인가부터 2차 세계대전이 마감된 것이 45년입니다. 그 1,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만 2,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민간인은 더 많겠지요. 군인들만 순수히 지금 통계가 2,700만 명. 그 대전이 바로 20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아주 실감 있게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고, 지금 우리는 핵전쟁이라는 3차 세계대전, 핵을 만져버리고 툭하면 푸틴이 핵을 사용한다 그렇게 그런 엄포를 놓는, 또 북한의 김정은도 툭하면 남쪽을 불바다로 우리 핵미사일로 한번 전부 남쪽을 침공해서 싹 접수를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핵전쟁, 그것은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핵의 위협을, 핵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기근도 그렇습니다. 20세기에 지구 곳곳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1998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는 FAO라는 기구는 전 세계에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우와, 8억 2,800만 명. 또 해마다 1,800만 명이 굶주림과 이로 인한 각종 질병들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와, 세계 식량 농업 기구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허풍을 할 허풍으로 말할 리는 없을 터인데 말이죠.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은 유명한 독감이었죠. 세계에서 약 1,500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서운 독감이었구나. 또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 전염병은 2014년까지 30년 동안 세계에서 약 4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돼요, 통계가. 와, 에이즈가 무서운 질병이었구나.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 2014년까지 그 30년, 그 30년 전에 발견이 돼서 30년까지가 4천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니까, 와, 무서운 질병이구나. 또 우리가 경험한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은 69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지금 종결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약간씩 진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지진도 그렇습니다. 20세기 이후 대지진들이 더욱 빈번해진 것 같은데 20세기에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들이 24개 이상, 그중에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이 10개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통계이니까 믿을 만하겠어요. 월드북에서 제가 읽었는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오늘날 전쟁, 기근, 질병, 성경이 말하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핵전쟁의 공포 앞에 있고 기근이 심각한 문제 하나이구나. 질병도 대단한 질병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구나. 또 지진도 심상치 않은 징조. 우리 한반도도 지진에서 예외가 아니라 한반도 안에도 지진 소식이 간혹 들려오고 있구나. 오른쪽에 사는 동쪽에 사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징조가 우리가 가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교회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아까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자인데 주의 재림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진짜 된 것이겠구나.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마 오늘날 공산국가 독재자들은 그 징조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 독재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는 지금 공산국가에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지막지하죠. 푸틴에 대한 것을 검색해 보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푸틴의 정적들이 몇십 명인가 30명인가 50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죽었다는 얘기가 뭐 뜨더라고요. 와, 잘들. 최근에 가장 그의 정적인 감옥에 갇힌 자가 이상한 그 러시아의 옛날에 KGB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그 이름이 다르던데 그들이 방문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의문을 남긴다. 그런 뭐 뉴스가 있더군요. 공산국가 독재자들은 그런 일을 하고 남을 것입니다. 자기의 형이라도 독살시킬 수 있는 자가 공산주의의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참 통치자라고 하면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지 그 비싼 미사일을 쏘는 일에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독재자들은 이 징조의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돼 있고 그 예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취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징조들에 더하여 세계 복음화와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 운동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징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거의 이루어진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개 운동도 시오니즘으로 상당히 뭐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보인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믿음생활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참믿음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죄짓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한 대로 죄짓지 말고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라.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고 세속에 빠져 살고 세속주의에 빠져 살고 또 죄만 짓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성경 몇 장 읽으셨나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도 성수주의를 하시나요? 주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왜 마음에 참으로 소원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는 몰라, 믿음이 뭔지 잘 몰라, 예수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다고 사는 그런 삶, 믿음 없는 삶, 무신론적인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삶입니다. 그것은 깨어 잠들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두려워 통곡하는 자의 무리에 들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재림을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오, 옷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틀림없는 문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읽을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주님 오시니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 아까 말한 대로 나이 혹은 아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데 진짜 오시네 큰일 났다 내가 죄 지은 거 어떻게 하지 회개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지옥이다 지옥 형벌을 당할까 봐 두려워 공포에 떨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류에 들지 말고 주님을 영접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깨어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접하고 믿고 주의 뜻대로 죄짓지 않고 바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님 진실로 오시옵소서 대답하였다고 성경의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무리들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후회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